오늘의 구약 성경 말씀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아멘. 요즘 밖에 나가보면 길거리에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활동하기 좋은 때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봄비까지 촉촉히 내려서 만물에 생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오늘도 주님의 집을 찾아 발걸음을 옮기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밝고 따뜻하고 복된 기운이 흡족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세월호 선체가 비록 많이 상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바다 위로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이제 며칠이 지나면 목포항으로 안전하게 옮겨지게 될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안타까움에 몸이 떨렸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승무원이었던 박지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라앉는 배 안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승무원들은 마지막까지 배에 남아 있어야 해. 너희들을 다 구하고 나도 따라가겠다. 같이 피하자고 권유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구명활동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이었습니다. 또한 사무장이었던 양대홍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고 소식을 듣고 얼마나 집에서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화를 했죠. 당신 괜찮냐고. 그렇게 전화를 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아이들 구해야 되니까 전화 끊어! 아내에게 상냥하게 말하지 못한 것은 그만큼 다급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사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박지영 씨나 양대홍 씨는 그야말로 의인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분들뿐만 아니라 단원고등학교 선생님들도 그런 분이 있었고 또 다른 승무원들도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만 문제는 배를 책임지고 있는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볼 때 그들 가운데서 한두 사람만 더 의인 역할을 했더라면 의인이 한두 사람만 더 있었더라도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옛날 소돔성의 멸망이 임박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했죠. 하나님,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항의했더니 하나님께서 양보하셨습니다. 그래, 좋다. 죄 없는 사람,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손 좀 꼽아보자. 그 가운데서 의인 10명만 찾으면 멸망시킬 계획을 거두시겠다고 하셨지만 결국 의인 10명을 찾지 못해서 소돔성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재난 상황 또는 위기 상황에 대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그 가라앉아가는 세월호를 끄집어내지 못하신 것도 아니고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해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 때문일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TV에 이런 광고가 있죠.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하는 광고가 자주 나옵니다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를 빼면 대부분의 재난은 죄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난을 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그런 일을 당했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세월호 참사를 보더라도 승객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제때 조치를 하지 않은 선장의 죄가 크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구조하지 않은 정부의 죄가 크지요. 엉뚱한 사람의 죄 때문에 죄 없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겁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 옛날에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자의 말씀은 주로 논어에 많이 나오는데 이 말은 공자 집안 사람들이 엮어낸 공자 가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세상에 큰 죄가 다섯 가지가 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큰 죄 다섯 가지를 꼽으라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큰 죄가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사람을 죽인 죄가 맨 끝에 속한다. 제일 앞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맨 끝에 속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즉 천지를 거스른 자는 그 죄가 5대까지 내려간다. 문물을 속이는 자는 그 죄가 4대까지 내려간다. 인륜을 거스른 자는 그 죄가 3대까지 내려간다. 귀신을 모함한 자는 그 죄가 2대까지 내려간다. 자기 손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그 죄가 자기 몸에만 그치고 만다. 그런 까닭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큰 죄가 다섯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살인죄가 제일 끝에 속한다 라고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살인죄를 가장 무거운 죄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무서운 죄가 있다는 건데 살인보다 큰 죄는 귀신을 모멸한 죄, 그것보다 더 큰 죄는 인륜을 거스르는 죄, 그것보다 더 큰 죄는 진실을 호도하는 죄,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가장 큰 죄는 천지를 거스르는 죄, 곧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가복음서 3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죄를 많이 짓죠. 때때로는 알고 짓기도 하고 모르고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는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가장 무겁고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죄입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공자의 말하고 똑같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너와 내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평등하게 존귀한 인권을 누리는 나라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권리를 인권을 평등하게 누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거스르는 자는 이것을 부정하는 자는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무거운 죄고 그게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세월호 선장의 죄가 무엇입니까? 자기 목숨은 귀하게 여기면서 승객들의 목숨은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죽게 내버려 두었다는 거죠. 정부의 죄는 무엇입니까? 국민들이 소중한 목숨을 잃고 있는 것을 개, 돼지 몇 마리 죽는 것쯤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는데도 미용사 불러다가 올림머리 하느라고 몇 시간을 보내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개, 돼지 취급했다는 거죠. 공자는 하늘의 뜻을 거스른 자는 그 죄가 5대까지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신명기 5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여기서 그것들이라고 하는 건 우상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엉뚱한 것을 따르는 그 죄를 말하는 거죠. 나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만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것, 이것은 단순히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일을 기억하고 회상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습니까? 흔히 우리는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게 실감하십니까?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그런 믿음이 생겨납니까? 이렇게 우리는 쉽게 내 죄를 위해서라고 말은 하지만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어째서 여러분의 죄가 사해집니까? 만일 제가 대한민국에서 죽으면 미국에 사는 트럼프의 죄가 용서됩니까? 그리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기는 합니다만 탄핵 반대 집회를 하다가 세 사람이 목숨을 잃었죠. 그런다고 박근혜의 죄가 사해집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2000년 전에 유대인 사나이였던 예수가 죽었다고 그냥 내 죄가, 여러분의 죄가 사해지냐 이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예수님 덕에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 이게 잘못된 겁니까? 라고 질문할지 모릅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당연히 우리의 구세주이시죠. 어째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요, 10명의 의인을 만들기 위해서, 세상이 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의인을 만들기 위해서 한평생을 바치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성령을 모독하는 죽을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으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과 싸우다가 자기만 귀하고 남들은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세력들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싸우다가 목숨을 잃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덕에 우리가 이렇게 활개치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인권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를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무슨 마술적인 힘이 있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제발 이 세상에 정의가 자리 잡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목숨 바쳐서 싸우다가 보니 결국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아무쪼록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목숨까지 잃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